위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하지 못하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 자신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열정이 사라지고 그리고 막상 전하려고 하면 잘 못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써봐서 참 좋은 물건이었다 하면 남한테 소개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해봐서 참 좋은 일이라면 남한테도 권해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가 믿어봤는데도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 그럼 그걸 누구한테 그걸 권하겠습니까?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믿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 믿는 사람들이 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닙니다. 절이 좋다고, 절이 나쁘다고 그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흔들리거나 혹은 더 좋아지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절가는 아무리 금을 갖다 발랐다 하더라도 그냥 절간이지 않습니까? 불교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이 믿는 부처. 그 부처님이 이제 어떻게 나를 돕느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지. 절이 너무 높아요.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절이 너무 좁아요. 넓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나요? 없을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작으면 작은 대로 넓으면 그냥 다 그러려니 해요. 그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문이 작은 문도 있고 넓은 문도 있고 뭐 회전문도 있고 자동문도 있고 그렇지만 문 그 자체로 씨름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은 통과하는 것처럼 교회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게 의미가 있고 그럼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내가 좀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런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럴 때 내 마음은 얼마나 불만족스럽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못합니다. 많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이 하박국이 바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처음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러나 이러한 선지자라도 하나님께 대해서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하박국 1장부터 보면 하박국이 어떤 부분에 불만을 갖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하나님께 대한 불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강포를 외쳐도 하나님 이게 강포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와야죠. 예? 우리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안 오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술이 취했는지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뭐 옆집 문을 발길로 차고 여기 새빛 등대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맹인들이 있는데 맹인들 앉아 있는데 막 가서 막 시비를 걸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112에 저는 제 새벽기도 끝나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뭘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지나가는 건 그냥 가야 되는 게 아니고 112에 신고를 했어요. 지금 어떤 사람이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경찰이 제까다 오더라고요. 근데 벌써 그 사람 도망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끝났어요. 그래도 경찰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큰 어려움이 다행히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다행이죠. 이게 경찰도 이렇게 빨리 오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안 오셔요? 3절 이어집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내 눈으로 그 죄악을, 다행히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다행이지만 어떨 때는 그 죄악을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정말 막 피가 터지고 막 사건이 터지고 막 그걸 보게 하세요. 그게 누군가의 죄악이, 또 패역한 그런 것을 올바르게 해결하지 못하거나 가해자가 피해자가 된다거나 이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근데 그게 저 먼 딴 나라 얘기겠지 하는데 바로 옆에서 이런 일어나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악인이 더 많아요. 악인이 의인을 둘러싸는 거예요. 악이 천지. 그러니까 의롭게 해보려고 하고 정직하게 해보려고 하고 올바르게 하려는 사람은 이게 애워싸여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이렇게 둘러싸게 되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운 형편, 이런 억울한 일들, 그런데도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는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만은 이런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강포를 고발하여도 구원하지 않으신다. 두 번째, 죄악과 패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세 번째, 악인이 의인보다 많게 하셔서 정의가 사라진다. 이게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을 때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한테 일어나요. 지난주에 제가 그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좀 이따 또 소개를 드리겠지만 이제 행사가 있어서 이제 누구를 모시고 갔냐면은 기자를 모시고 왔어요. 그 행사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좀 태우고 가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러니까 교계 일들만 전문적으로 이렇게 인터넷 신문이나 혹은 또 지면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신문사 기자. 알고 봤더니 또 목사님이.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총회 일도 하다가 이제 신문사를 차려서 교계 사건만 다루는 거. 그게 기자란 말이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이 가다 보니 얘기를 해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더라고. 우리 교단에, 우리 합동 교단에 별의별 일이 일어나는 거야. 목사님들이 정말 신실하고 그리고 또 온전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것 같은데 웬걸? 아니에요. 돈 쓰고 교계에서 정치하고 또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리고 협잡하고 술술을 부리고 만행을 저지르고 이번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칼부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이 칼을 썼어요. 그래서 남 얘기인 줄 알았더니 아 우리나라 얘기고 다른 교단인 줄 알았더니 우리 교단의 목사님 그분이 탈퇴를 한 분이에요. 하도 이건 목사님 자질이 없어서 정말 비난이 많아서 결국은 이분이 못 견디고 탈퇴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탈퇴한 다음에 사고를 친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교단 목사님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이 교회를 하고 목사님을 하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면 하나님 주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든지 하나님께서 뭔가 병을 주시든지 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 갔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 또 이 기자 목사님이니까 별 얘기를 다 아는 거예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그냥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말 알만한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우리 교회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는 별론데 그렇게 해서 뭐 하는 사람들이 어쩜 그렇게 그렇게 교회가 크고 이게 웅장하고 화려하면 참 진실하고 의롭고 모범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저희처럼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그러면 약하고 하여튼 성도들을 쥐어 짜가지고 그냥 아주 네, 모든 걸 다 이렇게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돈을 또 이렇게 돌려가지고 정체 그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의 이러한 외침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왜 그 강포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죄악과 폐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까? 왜 악인이 의인보다 더 많습니까? 왜 의인은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우리들의 이런 어떤 안타까움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이게 교계뿐만이겠습니까? 법 쪽에도 얼마나 그런 게 많은 줄 아세요? 이 기자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기자를 이렇게 하다가 자기 아파트 단지에 정말 아주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 그거를 응징하는 차원에서 그의 그 잘못된 사실을 적시를 해서 이렇게 신문에 실었대.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했대. 자기 명예를 훼손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소당한 것에 대해서 아 이건 내가 적시한 거고 이게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거고 내가 뭘 받은 것도 없고 그러면 당연히 내가 무혐의 처분되겠지 해서 재판을 받았는데 웬걸 판결이 뒤집혔어요. 왜 그랬냐니까 거기는 변호사를 또 두고 그리고 이렇게 명예훼손을 해야 되고 자기는 그냥 자기가 국선 변호인으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그냥 뭐 좀 논리적이지 못했는가 하여튼 그래서 있는 일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 돼버리니까 나중에 판사가 안 믿어주더라는 거예요. 나는 진실이고 그 사람은 거짓인데 판사는 정말 말 잘하는 변호사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 그래서 그것을 논리적으로 탁 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는 들어주는데 판사가 그냥 어리숙하게 자기 변호를 하고 그저 사실만 얘기하고 적절히 대응 못하는 이런 그냥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는 당신이 거짓말한 겁니다 해서 그래서 1심에서 패소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금으로 300만 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심으로 가야 되는데 2심의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냐 하니까 5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하는 것. 그러니 판사 앞에서도 사실과 사실이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합리적인가 이게 논리적인가 그러면 이제 정말 전문 변호사를 이렇게 해야만 이게 되지 그러지 않으면서는 안 된다는 것. 우리 바로 삶 속에 있습니다. 때로는 경찰이 이렇게 와서 뭔가 어려움이 있고 그런 부분을 봐주는 것 같아도 어떤 경우에 내가 가해자가 되고 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역전현상이 생기고 정치적인 것을 보십시오. 예, 옳고 그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옳은가 하지만 결국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삶 속에 팽배해 있고 우리의 신앙 속에 팽배해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 믿어도 부름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속에 그런 고통이 있을 때 우리 속에 괴로움이 있을 때 이걸로 끝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봅니다. 하박국 3장 14절부터 이제 우리 같이 읽었으니까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해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트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이 우리 삶 속에 그들이 있습니다. 이 그들은 악인들이죠. 그리고 또 죄악을 행하는 사람들이죠. 강포를 행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나를 의로운 나를 올바르게 하려는 나를 정직하게 하려는 나를 그리고 또 하나님 의지하려는 나를 회오리 바람처럼 다가와서 흩트려 합니다. 근데 그때 내가 삼키려고 할 때 나를 삼키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우리가 이런저런 위협을 당하고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또 죄악을 보고 강포를 보고 그리고 또 악인의 흥황을 보고 그럴 때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이 기대하는 건 그 악인의 패망과 그리고 우리들이 기대하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들이 그 속에서 승리하는 것. 사실 우리들은 그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악인을 멸망시켜 주십시오. 그들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더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 결국은 의가 행해지지 못한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런 거는 다 뭐와 관련이 되냐면 우리의 유익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재판에서 이기고 또는 내가 더 흥황해지고 또 내가 그런 부분에서 의로움을 인정받고, 그러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거나 아니면 악이 망하거나 되기를 우리가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신 주님이. 이건 사실 좀 의도한 게 기대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더 기대하는 건 악인이 망하거나 우리가 잘 되는 건데, 근데 악인이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모든 정의와 불의와 하나님께 대한 불만과 괴로움에 대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총신대 양지 캠퍼스에 갔다 왔다 했는데, 왜 갔다 왔냐면 요번에 목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신사참배 회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이쪽에 있었는데 잘렸어요. 이쪽에 있었는데 좀 옆에 있었는데 잘렸어요. 하여튼 저도 여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사참배가 1938년도에 결의가 됐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1910년에 한일합병이 일어났고, 그리고 1919년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거를 저항해서 3.1운동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이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일본에 강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37년도에 중일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는 일제가 얼마나 악랄하고 이 위협적인 방법으로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합병과 징병과 위안부와 이런 것들이 다 이 중일전쟁 거치면서 막 아주 거세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가 이 정신적인 어떤 그런 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일본이 깨닫고 38년도에 신사참배를 총칼을 앞세우고 하게 한 거예요. 이 목사님들의 대표 총회가 모였을 때 일본 순사들 다 서 있고 위협하면서, 안 하면 그때 안 하면 죽은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 뭐 안에서 죽은 사람, 안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협을 하니까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이번에 한 77년 만에 또 총회에서는 한번 이제 취소 결의를 하고 예배도 드렸는데, 노회 차원에서 이번에 또 결의를 하고 이제 한 것입니다. 그때 했던 것이 뭐였냐면, 신사참배 결의를 통해서 했던 게 뭐냐면, 목사님들이 가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신사에. 그리고 그게 일종의 국가 의례고, 그리고 뭐 태극기에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단순한 형식일 뿐이다. 그렇게 이렇게 속여가지고 신사에 참배를 한 거예요. 고개를 숙인 거예요.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왜 억지로 이 목사님들을, 예? 그 교회의 대표를 그렇게 억지로 머리를 숙이게 했겠습니까? 안 믿게 할 수는 없으니까 믿게 하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신사참배를 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을 억지로라도 들게 해서. 그래서 그들이 고개를 숙이면서 어쩔 수 없이 총칼 앞에 무릎을 꿇고 신사에 참배를 하면서, 내가 정말 이런 나쁜 짓을 저지르고 있구나. 야, 내가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걸로 끝나게 하신 게 아닙니다. 결의는 신사참배가 되었더라도 정신은 믿음은 살아있게 하셨어요. 믿음은. 그리고 그것이 대표는 그랬을지 몰라도 이 성도들은 또 안 그런 목사님들도 여전히 존재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를 숙이게 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게 하지 않았다는 상황은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상황은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일제는 총칼로 우리들을 위협하고 나라는 이제 다 해체되게 생겼고 그 수없는 수탈과 약탈과 고통 그러니까 뭐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고 우리들의 선조들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걸로 하나님을 벗어나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을 떠나게 하진 않으신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봅니다. 주께서 하신 일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 전세의 머리를 창으로 찌르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다고 우리가 높아집니까?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런다고 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이 무너집니까? 유익을 따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타시고 바다를 밟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들을 찌르시고 그것은 지금 현재 나타난 게 아니니까 그냥 하나님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 그걸 갚아주십시오 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현재 나타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그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갖게 된 거. 그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갖게 된 거.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어지는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란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그 위협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마음에 소유하게 된 거예요. 지금 당장은 변화가 하나도 없지만 지금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악인이 있고 여전히 내 상황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어요. 그 오신 그 순간에 그냥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뭐냐면 같이 울어주는 거였어요. 눈물을 흘리는 거였어요. 하지만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 것으로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이 있습니다. 안팎으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고통이 있고 어머니는 어려워 어머니대로 고통이 있어요. 애들은 애들대로 고통이 있어요. 아들은 아들대로 고통이 있고 딸은 딸대로 고통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괴로움이 있습니다. 공부해야죠. 학원 가야죠. 또 친구들 사이에서 무슨 갈등이 있죠. 괴로움이 있죠. 그래서 최근 이 사회에 나타난 기사들을 보면 아주 집도 멀쩡하고 그리고 삶도 멀쩡한데 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예? 그런 얼마나 그 속에 고통이 있어요. 타워 팰리스에 살아도 자살을 하고 용인의 아주 큰 집에 대형 아파트에 집은 뭐 차는 외제차에 그리고 자살을 하고 그만큼 삶의 고통이 있습니다. 절대로 이 잘 사는 사람은 괜찮겠거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고통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구석구석 다 있습니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우리 예인이 학교에 회장이 있었는데 회장이 자퇴를 했어요. 스스로. 그러니까는 예인이도 많이 울었다는데 반 애들이 다 우는 거예요. 뭔가 고민이 있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는데 근데 갑자기 공부도 열심히 하고는 내가 자퇴를 한단 말이에요. 그 마음속에 어떤 괴로움과 고통이 있어요.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그 떨릴 때, 그 벌벌벌 떨릴 때 정말 썩이는 게 내 몸에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속에 탁 모셔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아 결과를 주세요. 결과를. 네, 일제가 멸망하든 우리가 강해지든 결과를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결과를 먼저 원해.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은 나를 의지해라. 나를 먼저 의지해라. 그게 원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우리 속에 가질 때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원래 다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무화과나무가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고 감람나무는 또 소출이 있어야 되고 또 밭에는 뭐가 있고 우리에는 또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가 있고 이게 다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이런 게 다 부족함이 너무나 넘칠 때 그때 하박국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섭섭해요.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이렇게 거지로 만드셨어요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은 거예요. 감람나무가 있어야 무화과나무가 있어야 포도나무가 있어야 내가 기뻐합니다가 아니고 그게 없는데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뭐 통장 잔고도 형편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뭘로 기뻐하냐면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느새 아무것도 없는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박국이 깨달은 은혜. 내가 하나님의 불만과 하나님께 대한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해주셔야 제가 만족하겠습니다. 평생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가져라. 나를 소유해라. 그러면 네가 만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그때 질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 집이 넓어야 내가 주님으로부터 만족하고 아 내가 일이 잘 돼야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가 병이 없어야 주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신 돈으로 만족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집으로 만족하는 게 그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건 그게 없는데 개인적으로도 뭐 문제가 많고 가정적으로도 스트레스가 있고 또 직장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런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걸 주셨으니까 하나님은 이 속에서 내게 힘을 주시는구나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내 괴로움을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걸 하박국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시라. 내 감람나무가 내 힘이 아니에요. 내 포도나무가 내 힘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힘이 어디서 오는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들이 내 힘이 되거나 내 딸이 내 힘이 되거나 내 집이 내 힘이 되거나 내 가지고 있는 통장 잔고가 내 힘이 되거나 내 위치나 내 사회적인 어떤 평판이 내 힘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의 힘을 히브리어로 하면 그걸 헤일이라고 합니다. 헤일. 일이 나의 라는 거고 헤라는 게 힘이라는 거. 또 능력, 근원, 부귀, 권능 이런 의미도 이 속에 들어가. 나의 힘.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참 공부도 참 못하는데 왜 이렇게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저의 힘이라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당신은 돈도 그렇게 없는데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아, 하나님이 저의 힘이라서요. 아, 당신은 그렇게 뭔가 어려움이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을 갖습니까? 하나님이 저의 힘이시거든요. 하박국이 깨달은 거예요. 선지자가 이게 뭔가 전파하고 혹은 알려주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마음속의 변화를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예레미야, 다니엘, 요나 그리고 우리가 본 하박국 그들이 입만 그냥 나불나불대고 자기 속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이 변화된 게 이제 입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기 삶이 그걸 하나님을 깨달으니까 그게 나타난 거예요. 결국은 전도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내 마음은 참 믿음은 고생할 텐데 믿음은 돈 내야지 교회 다니면 주일에 와야지 봉사해야지 그래도 하나님은 뭐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그런 말 마음이 있지만 전도하라니까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런 게 전도가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는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이 나의 힘일 때 그때 하나님을 당신의 힘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이 사람 힘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가족이 힘이 안 되니까 때로는 뭐가 힘이 애완견이 힘이 자기 애완견이 위로가 되고 자기 게임이 위로가 되고 자기 힘이 뭐 잠자는 게 힘이 되고 그런 사람 얼마나 불쌍해. 하나님을 당신의 힘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저도 하나님이 저의 힘이에요. 그럴 때 그게 증거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것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 이런 어떤 뭔가 어떤 우리에게 뭐 만사형통 그리고 또 무병장수 그리고 또 뭡니까 모든 걸 다 들어주시는 무슨 램프의 요정 같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실한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형상화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줄까? 그런 걸로 그렇게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대충 봐서 아, 이 사람 더 이상 나한테 뭘 줄 게 없을 때 그때 탁 끊기죠. 그리고 관계를 단절하죠. 그러나 관계도 뭘 주고 받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내게 주는 그 평안, 그 친밀함과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그 모든 함께하는 그 정과 그 사랑 그런 게 있을 때 어려워도 격려하고 또 아플 때 함께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고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938년에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그 치욕적인 한국이 예? 그리고 그 어떤 죄를 저질렀던 우리 교계가 우리 나라가 민족이 그대로 끝났습니까? 감사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래서 1941년에 대동아전쟁 태평양전쟁 일본이 이제 미국한테 대든 거예요. 다행이죠. 그냥 그대로 있었어요. 어쩔 뻔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 중일전쟁 이후에 일본이 이렇게 막 대륙을 침략하고 그러니까 미국이 금수조치를 내렸는데 금수조치에 대한 반발로 일본이 이제 미국이랑 한판 붙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진주만 폭격하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됐고 그리고 이제 1945년에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원자폭탄 세 발을 맞고 이제 항복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권사님께 홍만성 권사님께 어제 들은 얘기였는데 8월 15일에 광복인데 8월 17일에 이제 전 그 교계 지도자들을 이렇게 죽이는 계획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며칠 차이로 우리가 살은 거예요. 하나님은 안 그랬으면 신사참배로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도 믿고 있으니까 38년에 그렇게 됐으면 다 와해되고 끝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여전히 계속 믿고 흔들리지 않으니까 이젠 죽이는 수밖에 없구나 해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감사하죠. 생각해보면 그 신사참배를 취소하고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도 믿고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안 믿고 있는데 웬 회개해? 웬 취소해? 다 믿는다는 사람이 다 사라져버리면 회개고 취소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예, 믿음이 지속이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들고 있으니까 그 아들의 아들이 혹은 그 아들이 예, 그 손자가 결국은 하나님께 취소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일본이 탁 항복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총칼로 위협했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자유를 얻을 수 있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능력이 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 생각해보면 참 어렵게 생각이 듭니다. 전도 어려워. 왜 어려울까? 와 하나님의 관계가 결국은 핵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어려움과 또 불만과 그리고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께서 얻은 게 없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 힘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힘 속에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달리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시험을 거두시진 않지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을 없애주시진 않지만 그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 되는 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걸 넘어가게 하니까. 우리가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죠. 이게 사라지기를 바라고 나는 내가 높아지 는 건 생각 못하고 이게 사라지기만을 바라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이거를 극복하게 돼요. 높아지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한 사람 두 사람 곡감 빼먹듯이 이렇게 떨어지고 아 이게 곡감을 껴주지는 않으세요. 네? 빼시기만 하고 곡감을 껴주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성도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 명스러운 뭔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다 같은 생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내 힘이 되시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일들을 또 놀랍게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그래서 우리가 같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참 별 말씀 아닌 것 같은데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이 말을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볼 때마다, 야, 이게 내 수금에 맞추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 수금에 맞춘. 남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수금에 맞추는. 내 삶에 맞추는. 내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나의 힘이라는. 하나님이 나의 말을 사슴과 함께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라는 것.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님 믿는 할머니 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예수님 믿는 할아버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아무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 믿는 아버지 예수님 믿는 어머니 백을 갖고 있으면 모를까 돈이 있으면 모를까 예수님 믿기만 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별 볼일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나오셔서 그 할아버지로 그 할머니로 그 아버지로 그 어머니로 놀라운 일을 하게 하세요. 자기 수준에 맞추는 거예요. 자기 삶에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그러한 은혜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셔서 나중에 때가 되었을 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던 그것을 예수님 믿는 할머니로 얘기를 해줘.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 믿는 할아버지가 얘기를 해줘. 하나님을 그 능력으로 생각한 아버지가 얘야 하나님이 내 능력이었다. 너도 그 능력을 의지해라 얘기를 할 때 그때 그것이 자녀에게 들어가고 또 그 가족에게 들어가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래서 정말 타워팰리스에 살아도 자살하는 이때 또 대형 아파트가 있고 외제차가 있어도 그냥 스스로 무너지는 이때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나타내고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전도로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 그런 귀한 삶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힘인 것을 먼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을 얻게 하신 그분이 바로 우리의 힘인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또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셨던 그분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경쟁 사회에 이 끊임없는 끊임없이 도태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이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마음속에 대한 진실함은 결코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억지로 머리 숙이게 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나 그러나 마음속에 주님을 빼앗을 수는 없어서 오히려 다시 살아나고 더 회복되고 더 높아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현혹시킨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은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그리고 세상의 비교와 그리고 평가가 우리로 하여금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을 깨달아 그 주님으로 다시 한번 복음에 충만케 하시고 그리고 그 복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인도할 수 있는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66